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라가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웹툰 라디오의 비정기 만화 이야기 조만박입니다.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 저는 조만박을 진행하고 있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의 작가 이종범이라고 하고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거라서 사과로 시작하기도 민망하네요. 네, 오늘 이야기할 만화는 쿵후보의 친미라는 만화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만화고 아주 장수 만화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부천 작업실에서 제가 모아놓은 만화책들을 쭉 보다가 만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겨우겨우 고른 만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같이 막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새어나온 그런 듯한 내용의 팟캐스트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만박 아주 오랜만에 에피소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박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수업시간 그녀의 박수홍 작가님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정말 반갑더라고요. 왜냐면 박수홍 작가님은 제가 데뷔작 수그녀죠. 수업시간 그녀 작품을 먼저 알았고 너무나 좋아서 이미 한번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에서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 작가님께서도 제가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만나서 만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료 작가하고 만화 얘기를 그렇게 길게 나눠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반갑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방송 그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일단 수업시간 그녀의 진정한 주인공이 어쩌면 주인공 남학생이 아니라 짝사랑을 쭉 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그 주인공 남자애가 아니라 주인공 남자애를 짝사랑하던 동기 여자애가 아니었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단행본 버전의 수업시간 그녀를 쭉 보시면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에서 성장에 완결된 사이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 여성 캐릭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롯상으로서는 그 성장된 이후의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즉 그 여자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작가에게는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작가를 만나서 만화 얘기를 하는 경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도 있고요. 아무튼 방에서 제 장서들을 쭉 훑어보는데 왜 멘붕에 빠졌냐면 예전에는 제가 만화책을 보면 그 만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마구 나왔어요. 굉장히 신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크 앞에 앉아서 말을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얘기할 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 볼장 다 본 거거든요. 리뷰를 쓴다거나 만화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꽤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짝 위기의식을 느꼈다가 결국 도달한 결론은 이겁니다. 현재 만화가로서의 나의 일상은 약간 시즌 오프 중이구나. 뭐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EBSS 라디오를 진행하고요. 각종 뭐 행사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뭐 음악 쪽을 한다거나 연재할 때보다는 확실히 만화에서 한 반보 정도는 떨어진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예전 같았으면 조금 부끄러웠을 일인데 최근에 느끼는 것은 직업 작가로서 이 다음 차기작을 연재하거나 보다 긴 연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죄책감에 빠져있지는 않고요. 아무튼 오늘 얘기할 작품은 쿵후보의 친미입니다. 쿵후보의 친미는 장수 만화죠. 마이카와 다케시라는 일본 작가의 만화고요. 1983년도 12월호부터 연재가 됐어요. 제가 2살 때네요. 97년도까지 연재됐던 게 이제 본편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쿵후보의 친밀 그리고 쿵후보의 친밀 레전드라는 만화가 현재 연재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권법소년 용소야 뭐 이런 제목으로 해적판이 출간된 적이 있었고요. 현재는 도서출판 대원에서 정식 한국어판으로 쿵후보의 친미라는 제목으로 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얘기를 좀 떠올려 보자면 이 용소야로 처음 접하던 그 시절이죠. 90년대 초반까지 정말 많은 해적판들을 그 양산했었던 만화예요. 뭐 우리나라 만화계에서 보자면 약간은 부끄러운 이름들인데요. 전성기라거나 성우나라거나 그러니까 유령 작가죠. 이름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 복제 작가들의 필명이 이겁니다. 그런 분들이 뭐 검은 날개 용소자, 용호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어떤 아류를 많이 만들었었고요. 특히 마이카와 다케시 다른 만화들도 그 그림체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용소야 시리즈로 자꾸 번역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샷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는 나인볼 만화인데요. 그걸 나인볼 황제 용소야라고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됐었고요. 네,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만화입니다. 용소야. 추억의 제목이네요. 최근에 제가 모든 시리즈를 다 모았습니다. 쿵후보의 친미 오리지널 빼고 신 쿵후보의 친미와 쿵후보의 친미 레전드를 제가 쭉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좋은 인연을 만나서 또 다른 대여점으로 흘러들어가기 전 단계에 쿵후보의 친미 오리지널 그러니까 본편이죠. 본편을 인터셉트해서 작업실에 잘 비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뭐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무술 수련을 좋아하는 친미라는 소년이 나오고요. 그 친미가 점점 성장을 해서 뭐 라이벌을 만나고요. 성장하고 적을 물리치고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고전적인 플롯이죠. 결국은 그 만화 안에서 대림사라고 불리우는 명문 무술사원에서 정식 사범이 되고요. 거기까지가 아마 본편의 내용인가 그래요. 그 이후로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의 황제를 만나서 뭐 활약을 한다거나 뭐 점점 스케일이 커집니다.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대림사 사범인 친미의 활약상이죠. 이야기 자체는 엘리베이션 액션, 즉 점점 강해지는 주인공과 더 강한 적이라는 도식적인 구성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특히 지금 보면은 상당히 올드한 느낌의 무술 활극입니다. 뭐 초반부는 특히나 그렇죠. 그 무술이나 어떤 그 대결에 대한 리얼한 터치보다는 원숭이 오공이란 이름의 원숭이와 함께 벌이는 그 성룡 액션 느낌의 약간은 활극적인 리얼 터치가 아닌 액션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32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재가 되면서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연재 중인 쿵후보의 친밀 레전드를 보게 되면 작화나 연출에 있어서 거의 액션 연출의 교과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30년 넘게 연재를 한다는 것은 작가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일이죠.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없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작품을 가져오면서 액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화에서 액션을 얘기하려면 먼저 독자들의 시선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작가들은 콘티를 짤 때 만화책을 보고 있는 독자의 그 눈을 쫓아갑니다. 그 시선이 흘러가는 것을 마치 양손으로 물을 떠서 옮기는 듯한 느낌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게 콘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만화책을 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첫 번째 컷에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하단에 마지막 컷까지 중간에 어느 쪽으로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컷을 읽을 때 본능적인 방식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시선이 흐르게 되어 있죠. 이것은 그 그러니까 도서라는 것이 생긴 이래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게 본능적인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인 학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본이라거나 혹은 다른 어떤 나라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리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의 방향으로 시선이 움직입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콘티를 짤 때 상당히 많은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컷 안에 있는 주인공이 왼쪽을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을 보고 있을 때 읽히는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 독자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때문에 주인공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면 보다 속도감 있게 컷이 넘어가죠. 하지만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고 있으면 독자의 시선도 잠깐 멈추게 됩니다.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컷 안에 인물의 시선을 독자의 시선과 일치시킬지 혹은 불일치시킬지를 활용해서 독자의 호흡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걸 잘 사용하게 되면 일부러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 가속을 시킬 수도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배거본드라는 만화를 보시면 그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제 상대방을 베어나갈 때 그 속도감이 중시되는 것들은 대부분 독자가 읽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일본 만화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미야모토 무사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대를 베거나 그쪽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가끔 미야모토 무사시가 뭔가 사색에 빠져 있을 때는요.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독자도 무의식적으로 그 안에서 시선을 멈추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작가의 의도대로 독자가 느끼는 시간 감각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나오는 일인데요. 만화에서도 주인공이 누군가로부터 도망을 간다고 합시다. 추격신이 벌어지겠죠. 그때 주인공이 우리나라 만화를 예로 들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있는데 주인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망을 간다면 상당히 빠르게 도망가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반대편이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죠. 이런 시선의 흐름이라는 연출의 요소가 또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컷의 크기입니다. 만화에 있어서 컷의 크기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연출 요소예요. 당연히 큰 컷이 더 중요하게 읽혀지잖아요. 작은 컷은 조금 더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컷 안에서 인물이 크게 그려지냐 작게 그려지냐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컷이냐 아니냐보다는 독자가 몰입을 하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 액션을 하는 한 덩어리를 놓고요. 가장 중요한 컷에서 폭발적인 느낌을 주려면 컷의 크기와 그리고 시선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잘 이용해서 독자의 몰입감을 작가가 드립을 하듯이 옮겨야 되는 것이죠.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연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연출의 요소를 각각 따로따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쓰기도 하는데요. 액션 연출의 경우에는 크게 읽는 방향, 아까 말씀드렸던 시선의 흐름이죠. 그리고 컷의 크기, 그리고 컷 안에 인물과의 거리. 이 세 가지 요소만 조합하더라도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 요소니까 아주 단순화시켜보자면 3팩토리알이 나오죠. 여섯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큰 컷이고 독자가 읽는 방향으로 주인공이 달려간다거나 그리고 아주 크게 그려지고 있다거나 이러면 대단한 몰입감으로 주인공에게 독자를 끌어당기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작은 컷의 시선의 반대 방향을 보고 있고 독자 그 컷 안에 인물도 작게 그려지고 있다면 독자들은 그 컷을 징검다리 컷, 즉 그냥 넘어가도 되는 컷으로 인식을 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축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유명한 축구선수 한 사람이 달리다가 멈추는 그 스타트 앤 스탑이라고 하죠. 그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상대 선수를 제쳐서 골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간단하게 그 시선의 방향, 즉 주인공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 컷의 크기 두 가지만 가지고도 액션 연출을 훌륭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 여러 가지 요소를 더 넣을수록 작가가 통제하기는 어려워지지만 연출의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법이죠. 이제 쿵후보의 취미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요. 쿵후보의 취미는 액션 연출을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추어 시절에 콘티를 베꼈던 만화예요. 물론 이제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만화 읽는 순서가 좌우가 반대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모든 페이지를 좌우로 반전시켜놓고 그 콘티를 베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세히 그림을 그리면서 베끼면 그림 연습이 됩니다. 근데 콘티를 베낀다면요. 컷의 크기나 그런 거 있죠. 왜 그 주인공이를 졸라맨으로 그리는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리는 그런 식으로 콘티를 베끼게 되면 연출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액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좀 작가들이 알고 있는 어려울 수 있는 얘기라서 제가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만화를 읽어보시면 지금 이 장면에서 내가 왜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지 아니면 몰입이 잘 안 되는 만화를 볼 때는 그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독서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작가분들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아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신 분께서 뭐 만화를 공부하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진지한 만화 애호가시라면 한 번쯤은 이런 연출 요소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애니메이션에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그 마코토라는 주인공이 막 달리죠. 그 프레임 안쪽에서 열심히 달리죠. 근데 이 프레임이 주인공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굉장히 쫓겨가는 느낌 그리고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다가 점점 속도를 내서 이 인물 마코토가 프레임을 따라잡고요. 결국은 프레임 바깥으로 튀어나가듯이 화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속도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연출의 힘입니다. 연출 요소를 잘 알고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저 여자아이의 체감을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비밀이 풀리겠죠. 자,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하드보일드한 액션이라기보다는 경쾌한 액션이고요. 아주 매끄러운 액션입니다. 즉 베르세르크에서 가츠가 그 거대한 검으로 몬스터들을 죽일 때의 액션과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거친 결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속도감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빠르게 읽히는 독서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무술이라는 형태의 싸움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을 들고 몬스터와 싸울 때는 목숨을 걸고요. 아주 하드보일드한 세계관이 되겠지만 무술이라는 것은 조금 더 빠르고 경쾌하고 스피디한 느낌이 있잖아요. 예외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이 쿵후보이치미의 액션 연출은 소재와 형식 그리고 내용하고 참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훌륭한 연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액션 연출 진짜 끝내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다시 느꼈던 점은 캐릭터의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만화 보시면 되게 그 입체적인 캐릭터가 많잖아요. 단점이 있거나 뭐 결점이 있거나 그런 주인공들. 예전의 주인공들은 안 그랬거든요. 과거의 고전적인 만화나 뭐 이야기에서는 주인공들이 다 정의롭고요. 뭐 마징가를 타는 주인공이나 태권브이의 철수 영희를 봐도 그렇고 걔네들은 단점이 없잖아요. 뭐 갑자기 막 철수가 퇴근하고 와서 막 성격 파탄이 돼가지고 헬멧을 집어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나 정의롭죠. 그리고 강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 입체적인 주인공들이 과거의 양상이었다면 현대적인 이야기의 많은 주인공들은 굉장히 입체적이죠. 약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고 스스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좋다고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입체적인 주인공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그 이야기 처음에는 단점이 드러나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그 단점을 보완하거나 더 성장하는 이야기가 많지요. 하지만 고전적인 이야기에서는 플롯이 캐릭터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누가 나오느냐보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훨씬 더 집중하는 거죠. 마치 영화 스피드처럼요. 그 스피드란 영화에서 키아누 리브스는 캐릭터로서의 디테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격도 없고요. 그냥 정의로운 머신이에요. 그 버스를 구하고 시민들을 구하고 산드라 블록을 구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 같아요. 뭐 그 사람이 가족이 누구고 뭘 하다 왔고 평소에 즐기는 취미는 뭐고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뛰고 달리고 싸우고요. 결국은 구해내죠. 굉장히 클래식한 구성입니다. 플롯, 즉 어떤 사건이 캐릭터보다 앞서는 경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평면적인 캐릭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평면적인 캐릭터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입체적인 캐릭터는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고요. 단점이나 결점이 보이지 않는 캐릭터는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평면적인 캐릭터들은 요즘에 와서는 매력적이지 않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기한 것은 쿵우보이 친미의 주인공인 친미야말로 진짜 평면적인 캐릭터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바르고요. 착하고 정의감이 넘칩니다. 단점이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은 늘죠. 점점 강해집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성격적인 면에서의 결핍이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지루해하지 않고 그 수십 권을 보는 내내 친미를 응원하고 그 만화에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는 그 액션 말고도요. 오래 연재된 만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한 연재가 거의 한 30년 넘게 지속이 되면요. 주인공의 과거가 생기게 되죠. 그 당시엔 현재형이었으나 지금 입장에서는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뭐 25년 전에 연재됐던 에피소드의 이야기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면서 친미의 수련의 역사 그리고 과거의 라이벌들 그리고 승리의 기록이나 패배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역사는 사실 아주 길게 연재된 초장편 만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깊이 있는 몰입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내내 과거의 일들이나 과거의 적 그리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개의 다층적인 스토리가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역사가 쌓인 캐릭터들은 그 자체를 어떤 기호나 상징으로 읽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디즈니의 클래식 캐릭터들처럼 친미도 일본의 만화에서는 약간 그런 종류의 아우라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주간 소년 매거진 잡지를 보게 되면 친미를 거의 하나의 기호적인 캐릭터로 쓰고 있어요. 대표 캐릭터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그 이유, 즉 친미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평면적인 캐릭터 같은데 매력적인 이유로 제가 두 번째로 꼽아본 것은 이 친미라는 만화가 공감의 이입보다는 동경의 이입을 주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감의 이입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주인공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뭐 이런 공감을 하면서 되게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가끔가다가 동경의 이입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만화를 보면 나도 저랬었는데라기보다는 굉장히 멋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저렇지 못하지만 이 주인공은 정말 멋있다. 그렇게 주인공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특히 이 만화처럼 액션 연출도 굉장히 중요한 활극 그런 경우에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주인공의 내면 변화보다는 어떻게 외부의 적과 맞서 싸우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고난스러운 상황을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주인공의 멋진 활약상이 중요해집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자들은 친미를 보면서 나도 이랬었는데 같은 공감대보다는 순수하게 멋있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 주인공이 평면적이어도 괜찮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이유는요. 이 친미라는 캐릭터가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토리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면서 스토리란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스토리를 정리하는 가장 적확한 표현은 이거 같아요. 스토리라는 것은 삶에 대한 은유이며 의지의 흔적이다 라는 말이 제일 와닿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공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그 이야기에 우리는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동기가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언가를 그닥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별로 몰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작가들은 주인공의 그 동기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건이나 인물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아주 강렬하게 무언가를 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몰입이 됩니다. 당연히 그럴수록 그 주인공의 의지를 방해하는 상대방이 나오게 되고요. 왜?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도 무언가를 원하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보면서 강렬하게 무언가를 원하는 주인공을 누가 방해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공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덕들 중에 하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과정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단순화되어 있고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친미가 매력을 띠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샌 도사를 만나 통백권을 전수받았을 때 그 깨진 병 안에 주먹을 들이밀 수 있는 용기는 아무한테는 없죠.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공감의 이입보다는 동경의 이입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통백권을 습득하고요. 적절한 순간에 적에게 통백권을 먹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전의 수많은 에피소드들에서 친미가 수련을 했었던 과정들, 고통을 받고 다치고 다시 회복하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친미를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로 바꿔주는 지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있는 만화의 주인공이 어떤 천재형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공감의 이입은 전혀 자아낼 수가 없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인공이 무언가를 결핍했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으로만 스토리를 써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만화라는 매체에 더 어울리는 소재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만화로 만들 수가 있는데 딱 만화에 더 어울리는 이야기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왠지 마음속으로는 있었으면 좋겠다에 가까운데요. 좀 고민을 하면 할수록 답을 모르게 돼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만화를 봤을 때 아, 이 만화는 정말 만화라는 매체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있습니다. 쿵후보의 친미는 그런 작품이란 느낌이 들고요. 아주 오래된 작품이고 권수도 많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건 이렇게 구해서 꽂아두고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고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 되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느라 은근히 떨리네요. 이게 최근에 제가 그 지상파 라디오 EBS의 라디오 웹툰 EBS FM 104.5죠 그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생방송이라는 데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라디오 녹음 부스 바깥에 PD가 있고 작가가 있고요. 같은 크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께 만들게 되죠. 제가 생방송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 긴장을 떨칠 수 있게 된 계기도 그건데 혼자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또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교집합 말고 이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제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도 되는 내용이죠. 사실 자기 전에 그냥 방에서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철저하게 혼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건지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긴장이 되고 좀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게 되어버렸어요. 잠시 그 웹툰 라디오의 다른 채널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일단 제가 또 고아라 김인정 억수씨와 함께 진행하는 어떤 교집합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그 채널은 일단은 지금으로선 가장 오래된 채널이고요. 그 4명의 작가가 어떤 컨셉을 두고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행이면 여행, 뭐 친구라거나 악당, 뭐 만화의 엔딩 뭐 이런 컨셉을 잡아놓고요. 그 키워드에 맞춰서 각자가 만화를 하나씩 골라오는 겁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방송이고요. 지금 조만박같이 뭐 기억나면 하는 방송 이게 아니라 나름 성실하게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진석, 이동욱, 원현재 작가가 하고 있는 아키시도 있군요. 그 네 분이 하고 있는 대작 스멜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제가 전진석 작가님과 함께 사석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런칭된 걸 들어보고 굉장히 재밌어서 요즘 들어 챙겨 듣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현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정말 좋은 작품이라 판단되는 숨겨진 걸작들을 잘 판매하는 추천하는 내용이죠. 제가 누차 얘기한 것 같은데 나쁜 것,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걸 제대로 좋아해야 되고요. 내가 왜 좋아하는지 스스로 계속 자문을 해야 되고요. 감성과 지성이 모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작 스멜 같은 팟캐스트는 상당히 귀한 컨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웹툰이스타라고 이제 팟캐스트가 있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재기발랄하고요. 만수다라는 또 작가님께서 하시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이건 만화계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솜직구라는 팟캐스트의 경우에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작품 이야기, 작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전 작가 입장에서 상당히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공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외에도 웹툰 그리고 만화를 컨텐츠로 하고 있는 수많은 팟캐스트들이 있습니다. 웹툰 라디오라는 그 방송국의 형태를 띠고 있는, 좀 엉성하긴 하지만요. 이런 멀티 채널 안에 어떤 교집합, 조만박, 대작스멜, 웹툰이스타, 만수다, 솜직구와 같은 여러 채널들이 들어와 있던 것은 참 든든한 일이고요. 모두 다 각자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네, 그 남는 시간을 다른 데 쓰는 건 아깝잖아요, 그죠? 이런 거 쭉 들어보시면 상당히 교양인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예, 많은 작가분들께서 개인 작업하시면서 밤에 이렇게 조만박을 틀어놓고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새로운 에피소드가 너무 안 나와서 다들 굉장히 빡치셨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에 제가 또 언제 녹음을 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쩌면 만화 연재를 다시 하면 좀 더 만화 얘기를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뭐 여름이 돼버렸어요. 너무 덥고요. 예, 계절이 변하면 역시 몸조심과 함께 마음조심을 해야 될 때가 오죠. 다들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던, 끔찍했던 지난 몇 개월 잊으시고요. 아니, 잊을 순 없겠죠. 잘 넘어가시고요. 또 언제 다시 조만박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조금조금 만화방 모치의 웹툰 작가 이종범이었습니다.